오늘은 미어지는 마음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한번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1월부터 묵상을 했습니다. 1장부터 해서 오늘 10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미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관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더욱더 풍성하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래도 누가복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를 찾아내신다면 훨씬 더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순서대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를 기록하냐면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기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태어나신 이후에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차례대로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리적 순서에 따라서도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전반기 때는 뭐냐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정반기,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9장부터 19장까지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떠한 사역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으로라는 그 가면서 여정 속에서 있었던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장부터 24장까지는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 일주일 동안의 사역이지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떠한 오해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히셨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가르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낸 것은 아니고 누가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다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가 복음의 핵심은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기술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냐면요. 전반기를 끝나고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있었던 그 이슈를 이제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만난 세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오늘 이 율법교사와 대화하면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어야 될 내용을 보시면요. 마르다와의 또한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여러분들께서 묵상할 내용이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무엇을 교훈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보신다면 매우 그 말씀을 보는데 유익하고 풍성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크게 영적인 3대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3대 요소는 매일같이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그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냐면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주제를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마르다와의 대화를 통해서 누가가 데우빌로에게 드러내고자 또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말씀에 대한 강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들과의 대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기도라는 내용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말씀을 들어라. 세 번째 기도하라. 이 세 가지 교훈을 누가는 데우빌로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인 성령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포인트로 한번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한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여정 속에서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질문에 대한 내용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걸까요?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보게 되면 아, 이 율법교사가 의도가 깔려 있구나. 이 그 율법교사의 그 깔려져 있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봤냐면요.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다가 누가복음 4장 정도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봤어요. 이 똑같은 단어. 이게 시험하다라는 뜻은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4장에서 언제 이 표현이 나왔냐면요.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험했을 때 표현한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그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왜 이 단어를 쓰냐면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율법교사는 그 예수님께 찾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야 율법대로 행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의 그냥 명분이었다면요. 그의 속셈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나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그 무리에 이렇게 질문했던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던져본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셈을 아셨는지 그렇다면 너가 율법교사라면 율법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라고 도리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구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너는 아냐? 물어보니까 이 율법교사는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 구약을 잘 요약을 해서 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를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구약에서 쓰여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알아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율법교사의 허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럼 너는 이렇게 행하라 하더라고요. 행하라. 근데 이 행하라라는 단어를 제가 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현재 명령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표현 명령형이라고 썼다라는 것은 이미 율법교사는 그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는 그 율법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하라. 근데 이걸 보니까요, 율법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는 것은 그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었던 경험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교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도 지금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걸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는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계속되어야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비유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범위를 볼 텐데 단순히 머리로 인식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제가 노란색으로 친 것은 여리고고요. 그 빨간색으로 친 것은 그 예루살렘입니다. 지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예루살렘 지도를 보시면 네. 노란색은 여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빨간색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최소 1년에 두 번 이상씩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가는 목적은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갈 때마다 꼭 들려야 하는 곳, 지나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그 여리고라는 지역이에요. 여리고라는 지역은, 이 지도는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리고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통과하는 지역이긴 한데요. 거기가 그 구글맵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산악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기 제일 좋은 장소이기도 해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항상 들고 가냐면요. 돈을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서 재물을 사야 하기 때문에 항상 재물,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강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강도 짓을 하기에 좋은 장소로 볼 때 여리고가 제일 좋은 장소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로 강도들도 많이 그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그 사변적인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비유로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가 끝나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시 여리고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 제사 행위가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그 내려가는 길에 한 강도 만난 자, 그러니까 거반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장면으로 이 비유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세 부류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레위인,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그 준비를 해봤거든요. 한번 표를 보여드리면 보시면 첫 번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피하여 지나가요. 바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만 보고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마리아인은 보고 가까이 가고 그를 치료해주고 돌보아주는 행위가 있었던 거죠. 그 행위에 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없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이거 편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보게 되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게 되면 거반 죽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돕게 되면 돕다가 마을로 내려가는 중간에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죠? 부정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보자마자 피하여 지나간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이 세 단어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안티, 파라, 에르코마이가 붙어 있는 합성어예요.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안티는 우리가 안티그리스도 많이 한 안티기독교 많이 하잖아요. 대항하여 그 시체를 대항해서, 파라가 옆이거든요. 피해서 옆으로, 그다음 에르코마이는 가다 아니면 살아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보고 대항하여 옆으로 피하여 지나가는 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적을 그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겠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목적지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살아갔었던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이 강도 만난 자는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런데 단순히 아까 그 사마리아인의 단어를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건 조금 달라요.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뭐냐면 프로스 그 다음에 에르코마이. 그러니까 그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뜻은 보통 프로스라는 단어가 쓸 때 어떠한 목적이 나오기 전에 쓰는 전치사거든요. 즉 사마리아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강도 만난 자였었던 거 볼 수 있죠. 그에게 가까이 가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돌보아 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평소에 착한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원래 했었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갔었을 뿐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살아갔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오늘 아까 표에서 나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많이 안 쓰여져 있어요. 한 세 번인가 네 번밖에 안 쓰여져 있는데 언제 이 단어가 썼냐면 그 전에 봤을 때요. 그 기억나시나요? 그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에 참여하시죠. 거기서 과부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같이 우시면서 울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많이 들으셨죠? 스플랑 그조마이.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아파하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국내외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일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젠 선교는 우리가 못 가잖아요. 저도 이젠 장흥 선교 오늘 인도를 하긴 할 텐데 어제도 그 연계교회 목사님들에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그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젠 선교가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놓여있는 주변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그들을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외 선교를 하는데 다른 것이 회복되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오늘도 있게 하셔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야만이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일상을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 번째 그 이 스플랑그조마이 그 미워지는 마음이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 일어날 수 있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이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서부터 그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며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부재했었던 것이 어쩌면